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 제가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겹쳐서 있는 주간입니다.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특별한 날을 정하신 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가정에 두신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특별하게 뭐 가정에 대한 거, 어린이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말씀을 특별하게 전하기는 그렇게 뭐 흔치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혹은 또 5월달이 되면은 그래 편치 않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뭐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크죠. 뭐 직장에서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해보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인간 관계, 저 상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언어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죠. 뭐 군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보다 뭐 괴롭힘과 이런 것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 결국은 인간관계가 어떤 일보다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간관계가 다 좋지는 않죠. 가장 가까운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약점, 장점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의 뭐 기술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참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업하기에 아주 적합하겠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가지니까. 근데 그런 모든 기술이면 기술, 아니면 방법이면 방법. 인간관계를 배우는 가장 기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와 관계를 하겠어요? 자기 엄마, 아빠, 부모와 관계하죠. 조금 있으면 형제들과 관계하죠. 조금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척들 관계하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가장 소중한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인간의 기초를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의 형제를 통해서 사랑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하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더 나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나에게도 편하구나. 이런 걸 어린애 때부터 배우잖아요. 하나의 요령이면 요령이죠.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한지 또 잘 되는지를 가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형제들이 뭐 10명씩, 7명씩 그렇게 됐잖아요. 별별 형제들이 다 많고 싸우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둥글둥글 성격이 무나지 않고 그렇게 또 자라게 되는 장점도 있죠. 근데 요즘은 뭐 형제들이 하나가 뭐 거의 많고 아니면 둘 정도죠. 형제가 없이 독자로 자라면은 부딪힐 일은 없어서 편하긴 하겠죠. 부모의 사랑 혼자 독차지하니까. 아, 그러나 경쟁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을 아는 데는 조금 미흡할 수 있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더 좀 나쁜 것은 부모들마저도 요즘은 생활고 때문에 양부모가 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자녀가 부모와 가지는 시간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형제도 없는데 이제 부모도 없이 주로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하죠. 그것도 뭐 좋은 인간관계를 배우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뭐겠습니까? 예, 같은 집에 있기는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하기보다 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빠는 아빠, 아이는 아이, 다 자기 핸드폰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나눌 시간은 없죠. 미디어와 핸드폰과 깊은 관계를 가지니까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이런 소중한 기간을 기계에, 미디어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건 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기계 다루는 것을 얼마나 잘합니까? 날 때부터 기계와 함께 나요. 그러니까 뭐 본성적으로 기계를 잘 다뤄. 그런데 약점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사람과 관계 가지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혼자 미디어를 하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전심대도 혼자 혼밥을 합니다.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것이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이 세대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소통하는 것은 잘하죠.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가도 자기가 맡은 기계로 다루는 이런 일은 또 잘 뛰어나게 잘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 관계를 잘 맺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 갖는 것은 너무 어려워하죠. 남과 함께하는 일은 항상 부딪히고 삐지고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기계와 하면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더 친하죠, 사람보다. 사람은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마음도 안 맞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기계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주는 일은 다 잘하는데 단지 하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죠. 사람 인사하는 것도 피하고 눈을 피하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실제 문제죠. 뭐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은 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왜 가정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가정이 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자녀들을 보면은 중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것은 가정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다.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가장 행복하게, 아담과 이브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뱀이 나타나서 시기함으로 그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그게 가정 파괴의 원인이요, 시발이었습니다. 저 가정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은 뱀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 봐주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행복한 가정일수록 그걸 깨트리려고 하지. 그래서 가정에서 잘 자라는 자녀를 빼앗아서 세상으로 도피해서 나오게 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죠. 그래서 부모와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 친구들과 하나가 되고 미디어와 하나가 되고 죄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악한 뱀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가정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은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은 소홀히 하고 일에 몰두하려고 세상 쾌락과 음란과 세상 일에 몰두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아버지들을 가정에서 세상으로 빼돌리는 일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분리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가정 회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다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다 떠났어. 그걸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을 그때 마지막 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노력 안 하는 부모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 되면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녀에게로 돌아오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회개하고 아비로 돌아오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서로가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되죠. 가정에도 적용되고 직장에서도 캠퍼스, 교회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정에 한번 적용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회복되면은 가정만 회복될 뿐더러 그 사람이 어디로 나가요? 그 사람이 다 캠퍼스로 나오고 사회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와 사회와 캠퍼스가 회복되는 것 기초가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지 않는 그 부모, 그 자녀가 가는 사회가 건강하겠어요? 그들이 모인 교회가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에 그럼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부모와 자녀가 각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즉 그거는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사회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키.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한 사람이 꼭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일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 잘못하는 것 찾죠. 그냥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를 잘 하기 전에 부모가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시행하고 자녀는 또 부모가 어떻다고 불평하기 전에 너에게 준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먼저 보는데 즉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모 편에서 자녀에게 해야 될 것, 또 자녀 편에서 부모에게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녀가 부모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먼저 봅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부모 앞에서 해야 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째로 자녀가 해야 될 것을 한번 봅니다. 자녀가 해야 될 것은 하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뭐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불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자격은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1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 그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번역성 빠졌어요. 자,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이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군말 말라. 군말 하지 마. 이거 옳은 것이다. 딱 한마디로 잘랐어. 이것이 옳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대로 하시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모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자녀의 목적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공중에 대고 뭐 절을 하게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추상적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교육 방식으로 권위자의 대표로 자기 부모를 세웠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보이는 자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권위 순종하는 것을 못 배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상사와 권위자 맨날 부딪히겠죠. 교회에 와서 리더와 맨날 부딪히겠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 무시하겠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죠. 권위를 못 배우면은 그 사람 어디에서든지 그건 권위와 부딪히고 권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나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그거죠. 자녀의 위험한 거, 자녀의 어려운 거, 자녀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권위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궁극적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기초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또 말을 하죠. 주 안에서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왜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주님 말씀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우리 부모니까 순종해요? 부모 말씀이니까 순종해요? 아니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거는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겠죠. 즉 부모가 죄를 짓게 하는데 자식이 죄 짓는 일에 순종해요? 부모의 말이라고?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 믿지 말라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순종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한 이유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으로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그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와 하나 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죠. 뭐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자기 부모를 마음으로 존중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존중해서 높여드리는 것은 알죠. 자, 그것을 통해서 뭘 또 배우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를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이걸 부모를 통해서 함으로써 그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마음 없이 하지 않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종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안 되겠지요. 마음은 그냥 불평하면서 미워하면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적으로 할 일은 다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 순종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시는데 그거를 부모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미리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공경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너의 상전을 대할 때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상사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래요.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대적하면서 그렇게 눈가림을 하고 겉으로는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상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상사가 뭐예요? 권위자잖아요. 그걸 가정에서부터 배운 자녀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이 내신 기본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는 교육의 아주 기본적인 교육 장소예요. 이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정교육이 그의 자녀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그런 말은 금방 없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안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왜? 그것이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3살 버릇 어디서 배우겠어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처음부터 바른 가치관과 바른 습관과 바른 태도를 배우는 것은 평생 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른 세상 교육이 아니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키울 때 그 자녀는 잠시 옆으로 탈선하기도 하고 조금 빛나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의 기본적인 마음에는 평생 그것이 여든 갈 때까지 그것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를 배우게 됨으로써 그 자녀가 평생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신앙이 자녀가 부모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초로 잘 세워지는 장애 양육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키운, 자,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그 열매가 어떨까?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네. 뭐 그렇게 하면 좀 그러겠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자녀는 부모와 우선 부모와 좋은 관계가 되겠죠.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세니까. 자, 그런 자녀에게는,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그런 자녀에게는 그런 뜻입니다. 이로써라는 말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은 하는 일보다 안 되는 거죠. 우리 옛말에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죠.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진대. 그 무슨 뜻이겠대.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반드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는 그냥 생각할 수 없는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가 잘 되게 한대. 부모의 소망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자녀로 하여금 자기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면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잘 되게 한대. 여러분들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 땅에서 장수하게 된대. 장수하게. 물론 장수는 뭐 100세까지 사는 것만 장수가 아니죠. 장수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할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자,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나. 그럼 장수는 그냥 뭐 20대, 30대, 불의의 어떤 질병에 걸려. 뭐 장수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잘 되지 않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원치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녀는 장수한다게 하는 것은 정말 질병에 걸려도 이기게 하고 사고가 나도 다치지 않게 하고 위험한 역경에 있어도 그걸 보호해 주시고 다윗처럼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도 죽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모든 위경, 모든 사고 위험, 질병,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수하죠.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부모가 이 자녀를 이렇게 복되게 해줄 수 있는 법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어떻게 잘 되게 부모가 해줄 수 있겠어요? 물론 좋은 학원은 보내줄 수 있겠지. 또 아니면 많은 유산을 보내줄 수는 있겠지. 근데 유산 받아서 하루 만에 다 탕진하고, 뭐 그럴 가능성 얼마든지 있잖아요. 더더구나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장수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물론 보약은 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게 하는 것은 부모의 소관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어느 부모도 잘되게 해줄 능력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들어야죠. 자기 역할은 손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한 가지예요. 자기 자녀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실 것을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집은 부모는 정말 좋은데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 집 있죠. 어떤 집은 정말 부모는 형편없는데 자녀가 너무 잘 돼. 그런 집이 있죠. 그런데 그런 집은 다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양쪽이 다 하나가 되어야 행복한데 한쪽만 뭐 좋은 모양이겠어요.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도와줘야 돼.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동역을 해야 돼. 그럼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동역해 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동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역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라면은 자기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자기 부모에게 순종이 저절로 순종하고 싶을 마음이 막 생기도록 그렇게 부모가 협력해주면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쉽겠죠. 그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정말 자녀는 너무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냥 너무 성경도 잘 외우고 중고등부에서 아주 동역자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자녀가 괴로운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자기 부모를 보면은 한숨만 나와.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 순종해서 복받고 싶은데 아버지 얼굴만 보면 막 무서워. 공경이 아니라 막 속에서 막 불평이 나와.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그 자녀는 정말 복받기 위해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부모가 자녀가 복받는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인 나를 아주 공경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면 될 거야. 공경할 수 있도록 살면 될 거 아니야. 공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녀가 훨씬 공경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순종하기가 쉽겠죠. 그게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는 방법이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최선 아니겠어요? 반대는 반대란 말이죠. 자녀는 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신앙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말씀은 막 주일학교에서 미디어 꺼내라는데 집에서 아버지는 계속 TV 보고 있고 막 핸드폰 보고 있고 공경하려고 그러는데 공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정말 복받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더 얘기하면 부모들이 자책감 가질까봐 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부모가 또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편에서 자녀와 하나 되기입니다. 부모 편에서. 앞에서는 자녀가 해야 될 거, 순종하고 복종, 아니,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아버지 편에서, 아비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중요하죠. 권위자의 대표니까.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첫째는 4절에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물론 이것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의 탓으로 인해서 자녀가 늘 분노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골로새서에는 분노하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 자녀가 낙심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저런 아버지 때문에 자녀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신앙적인 차이가 많고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러지. 나는 대학을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부모는 부모의 원대로 이렇게 가라는 괴롭겠죠. 나는 이런 삶을 살기로 하는데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좀 분노가 생기고 낙심이 되겠죠. 특별히 얘기한 대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자꾸 못하게 할 때, 물론 믿지 않는 부모, 믿음이 약한 부모, 세상적인 부모,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은 분노가 생기겠죠.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부모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 때, 또 부모는 그렇게 살지도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속에서 화가 나면서 낙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보이고 또 거짓되고 정직하지 않는, 또 교회에서 하는 생활과 가정에서 하는 생활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굉장히 존경이 아니라 좀 경멸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가정에서는 저럴 수가 있는가? 뭐 자녀 편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그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녀가 소망을 가지게, 부모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게, 의욕을 가지게, 기쁨을 가지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부모가 신앙적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본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실패하고 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뭐 부모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뭐 자녀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 부모가 말씀대로 그래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자녀는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부모가 존경스럽겠죠. 정말 부모가 하나님처럼 보이겠죠. 그럼 그 부모가 저절로 공경이 되고 순종이 되잖아요. 그걸 가정에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그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럼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가까운 부모 권위자인 아비로부터도 사랑한다는 개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나 내가 잘못했을 때 늘 책망과 심판만 있고 한 번도 나의 잘못을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자녀들은 좀 다르겠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잘 안 믿겨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한다는 것이 잘 안 믿겨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영향을 미치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권위자에게, 교회에서도 권위자에게 권위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 늘 정죄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겠죠. 그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 자기도 자기 부모가 한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 또 허물,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절대 용서를 못해. 왜? 가정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 너는 벌 받아야지. 네가 잘못했는데. 마땅한 게 되네. 왜? 부모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늘 딴 사람한테 딴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뭐 그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는 그게 바르다고 배웠는데 자기만 당연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이게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비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래도 아비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네. 이랬는데도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네. 우리가 성경에 맨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식으로만 알죠. 용서받은 자녀가 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반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이 용서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는 것과 실제 자기 가치관과 삶은 다른 겁니다. 어릴 때 뼛속 깊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은 정말 자녀를 낙담시키는 일, 자녀를 화나게 하는 일, 자녀가 속에서 분노가 나게 하는 일, 아비 때문에, 아비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좋은 모델, 좋은 본, 아비라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4절을 다시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친절하게 자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주로 아이 잉태하면은 어떻게 성경 말씀 준비해요? 막 육아교육, 태아교육 막 책 잔뜩 이렇게 사죠. 가장 좋은 책은 여기 있는데 이건 별로예요. 어느 박사가 쓴 거 뭐 태아교육, 육아교육. 최고의 유아교육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게 주의라고 그러죠. 사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세상의 훈계가 아닙니다. 어느 박사의 교훈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자녀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최고의 자녀교육 교과서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완벽한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대로 교육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대학도 못 들어가고 성경만 하면 뭐 입시도 실패하고 막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랬죠? 17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되지 않아요? 딴 거 갖추게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과외를 하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나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공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선택이겠죠. 그럼 교훈으로 하라고 했는데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교훈과 훈계는 뭐 같은 것이지만 약간 차이를 둔다면은 교훈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보다도 어떤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고 또 징계도 하고 행동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러니까 죄인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못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인에게는 그 죄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라는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아, 너는 죄인이야. 너도 죄이고 아빠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죄지요. 아주 너그러운 교육 방법이겠죠. 통넓은. 그러나 그러면은 그 아이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지만 죄가 나쁘다는 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책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책망 없이 키우는 아이는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감이 약하게 됩니다. 그냥 오냐오냐 내 아이니까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길을 꺾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꺾지 않는 것이 뭐겠어요? 죄의 세력을 꺾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는 죄는 반드시 책망을 해도 안 들을 땐 징계를 해야죠. 그럼 왜 징계를 하는가?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처음에 말씀으로 해줘.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사생자가 아닌 참마들에게는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뭐 저렇게 때 제가 완전히 죄에 빠져서 완전히 못 살 애가 되겠다.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죄는 심판이 따른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람이 죄감이 없어져요. 죄 지어도 괜찮네. 죄 지어도 우리 부모는 뭐 다 이렇게 허락해 주네. 네. 죄감이 없어집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는 네, 책망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책망과 꾸지람이 그 당시에는 징계가 슬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를 줍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심각하게 되는구나. 지혜를 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채찍과 꾸지람이 없이 그냥 방치하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나중에 부모의 수치가 돼.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키웠으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네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죄의 개념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훈계입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교정해 주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죠. 예, 부모의 생각,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완전한 양육을 못 하겠죠.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자기 가정에서 보고 들은 거, 학교에서 듣고 배운 거, 사회에서 보고 들은 거 이런 것이 형성돼서 가치관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옳은 건 아니에요. 사회 통념상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자녀도 또 자기도 학교에서 배운 거 이렇게 배우고 아버지는 저렇게 배운데 아들은 이렇게 배워. 자기가 직장에서 아버지는 저렇게 배웠는데 인생관을 또 자녀는 직장 생활에 붙은 인생활을 이렇게 배워. 그럼 또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가치관이 생겨. 부모는 부모대로 가치관이 생겨.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 가치관대로 주입해서 양육하려고 그래요.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아빠 생각하고 틀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기고 하나가 되기 어렵겠죠. 그런 문제를 정리해주고 풀어주고 종식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심판자요 진리 대신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평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가치관으로 형성되겠죠. 부모도 말씀으로. 자녀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예. 성경은 이렇게 권면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부모들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너 자신이 부모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새겨라. 즉 말씀대로 네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네가 먼저 말씀대로 마음에 새긴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게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저 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미디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 때도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 3500년이 지났지만 저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는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가치관과 신앙관과 세계관과 관점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뭘로 관치? 이 박사의 이론으로, 저 박사의 이론으로? 아니,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같은 신앙관, 가치관, 같은 가치관으로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다 아빠도 죄인, 아비도 죄인, 아들도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알아도 아버지는 아직 죄사함의 체험이 없어, 아들은 깊이 죄사함의 체험이 있어, 하나가 될까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같이 통독하는데 어렵죠. 반대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가 된, 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체험이 있을 때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확신,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그 위에다가 성령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인격을 같은 영으로 형성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어떨까? 열매가 좋아야 되죠. 열매가 나쁘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열매는, 예,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읽었는데 17절에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최고 목표예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 뭐겠어요? 그야말로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돈이 많고 학식을 갖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죄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에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인생이 아니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속사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직장 다 다니시죠? 직장 생활 누가 가장 힘들어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뭐 일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자기도 어렵고 남도 어려워요. 그러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남을 용서를 할 수 없어. 남을 섬길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자기가 낮아지질 못해. 자존심을 못 걷고. 이런 인격으로 뭘 하겠어?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볼 때 속사람의 인격이 훈련되지 않았어. 말씀으로 다듬어지질 않았다. 그런 아이가 입시 공부만 해가지고 잘 돼봤자 어디에 적응하겠어요? 이 직장 가도 사람과 부딪히고 저 직장 가도 상사와 부딪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성경 말씀은 한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서로 순종할 때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